에스라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후반부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는데요. 어제 주일 예배가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7장 전반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통해서 발견한 것은 드디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자들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그걸 우리가 1차 귀환이라고 부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죠.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흔들리고 또 외부에서는 흔들고 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성전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순조하게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그리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장면으로 6장까지가 마무리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적인 그 간격이 약 6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꽤 긴 시간이 지나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가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이제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그 가문의 자손이었다. 제사장 집안에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게 소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에는 혈통에 대해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을 쫓은 사람이다 라는 그 소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절에 대해서는 그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학자로서 소개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다. 율법의 전문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 전문가로서 학자였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단서가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더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 당시 왕이라고 함은 아닥사스다 왕, 1절에서 소개되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겠죠. 이 왕에게 뭔가 요청하면, 요구하면 그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정권의 실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왕에게 큰 호의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에서 소개된 내용,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또한 특별히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런데 정치력도 좋아서 왕에게 큰 호의를 입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에스라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혈통도 좋고요. 직분도 괜찮고 또 학자로서 전문가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가문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에스라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도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세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마음을 품었다. 그것을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더 잘 살고 싶다. 또 이 권세, 왕이 내가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내가 한번 내 뜻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곳이 비록 포로 잡혀온 바벨론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충분한 재물이 있고 또는 거기서 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품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세 가지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드디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2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한 뜻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한 임무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시작하지요.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조서입니다. 그것이 참 특이한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서에서 특히 이런 어떤 왕의 조서들, 공문들, 뭐 상소문뿐만 아니라 왕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한 것, 이런 기록물들이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도 몇 차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7장 후반부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신비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쫙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특별히 여기 안에 이 성경에 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분량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방 왕의 조서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 공문서가 기록되고 있다. 참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특징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참으로 성육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방 왕의 조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기록했을 때 이게 벌써 수천 년이 지나서 자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내시고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1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이다. 조서의 복사본이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 에스라가 어떻게 갔지? 마음에 결심한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가 왕이 구하는 대로 다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란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궁금증 우리가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조서를 통해서 쫙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이 공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갈 사람들을 얼마든지 같이 데리고 가라.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라고 에스라에게 이 공문서를 내려서, 이 조서를 내려서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왜 이것을 명령하였는가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의 보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을 수도 있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내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네, 우리는 이방 땅으로 보내심을 늘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이방으로부터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방 왕의 손에 의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제 6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교회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요, 왕이 그냥 에스라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그를 도와줄,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리러 가라고 인적 자원들을 에스라의 손에 쥐어줍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5절을 보니까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사람뿐만 아니라요, 뭘 줬습니까? 은금을 줬습니다. 은금을 줬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현찰을 지어준 거예요. 현찰을 지어줘서 이거 헌금이니까 가서 하나님께 봉헌해라. 그리고 그냥 은금만 가져가지 말고 이 은금으로 재물을 사라. 양과 소와 염소같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재물들을 구입하는데 이 은금을 써라. 그리고 그것만 쓸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그래, 노잣돈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필요 소용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이 은금을 써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 크게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은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얼마든지 쓰라고 딱 에스라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신가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금뿐만 아니라요, 기물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얼마든지 창고에서, 왕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다라, 가져다 써라. 내가 거기에다가도 조서 다 보내놨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기물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2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중요하니까 25절 또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권한을 주었습니까? 일종의 사법권을 준 것입니다. 마치 총독이 행사하였던 것 같은 그런 사법권을 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율법을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십들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르치라. 이거 누가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까? 에스라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 그 에스라가 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너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가르치라. 근데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 왕의 언어인 거죠. 죽이든 귀양 보내든 가산을 몰수하든 옥에 가두든 그거 권한 다 줄 테니까, 이 사법권과 통치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율법 잘 가르쳐라. 이러한 조서가 지금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특별히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닥사스다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거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계신데 그 성전에서 제대로 율법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 그 진노가 자기 나라에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닥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왕에게 주시고 그래서 왕이 정말 엄청난 호의와 특혜를 에스라에게 주어서 지금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그 성전에 은금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또 기물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율법을 가르치게 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7장에서 이 표현이 세 번 반복됩니다. 6절에서 한 번, 9절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힘을 얻어. 내가 힘을 얻었다. 이 아침에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힘이 쭉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아, 막막하고 답답하고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힌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전문을 나서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여건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것뿐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벽처럼 마주서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낙담하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